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 수색 당국이 에어아시아기 추락 사고 해역에서 6일 탑승자로 추정되는 시신 두 구를 더 인양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이후 10일 동안 수습된 시신은 모두 39구에 달합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수색당국이 이날 수색 범위를 2차 지역으로 확대했다고 발표한 직후 추가 시신 인양이 이뤄진 겁니다. 이는 사고기 잔해들과 희생자들의 시신이 조류에 밀려 당초 추락 지점으로부터 더 멀리 이동했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수색팀은 이와 함께 비행기 동체 꼬리 부분에 비행 기록 장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색당국은 호주 법의학팀의 지원을 받아 수습된 시신들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불법 목재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인을 포함해 외국인 1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미얀마 군당국은 미얀마인 20명을 비롯해 112명의 외국인들을 불법 벌목 혐의로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또 벌목 운반에 이용된 트럭 400여 대도 압수했습니다. 이들 차량에는 목재와 함께 흥분제와 생화편, 중국 화폐도 발견됐습니다. 카친 주정부 관리들은 VOA 버마어 방송에 구금된 벌목업자들 대부분은 중국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독일에 대해 민간인 지역에서 대인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캠페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이 집속탄과 다연장 로켓포를 사용해 민간인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6일 성명을 내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8일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 총리와 만날 예정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우방으로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전쟁 관련 국제조약과 민간인을 보호할 의무를 지키도록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지급하던 세수를 동결하기로 결정하자 유럽연합 고위관리가 이를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팔레스타인이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추진하자 매달 지급하던 1억 2,500만 달러의 세수를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 담당 고위 대표는 6일 이스라엘의 세수 동결 조치는 지난 1994년 체결한 파리 협정 의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같은 움직임에 따라 유럽연합이 위험에 처한 팔레스타인을 돕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모게리니는 이와 함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적대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밝혔으나 팔레스타인의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은 자치정부 운영 자금과 공무원 임금 지불을 위해 매달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세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이틀째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져 사상자가 속출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5일부터 격렬한 시위가 발생해 경찰의 유혈 진압 과정에서 4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글라데시 경찰은 이번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제1야당인 방글라데시 국민당의 파크룰 이슬람 알람기르 부대표를 전격 연행했습니다. 알람기르 부대표는 그동안 국제언론인협회 방글라데시 지부 사무실을 피난처로 이용해왔지만 잠시 이곳을 떠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방글라데시 국민당의 칼레다 지아 총재를 그의 사무실에 연금해 시위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시위대는 현 셰이크 하시나 총리와 아와미 연맹당의 승리를 이끈 지난해 총선거가 부정으로 치러지고 그 결과가 조작됐다며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장량입니다. 2015년 1월 7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한반도 소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소니형 화사 해킹 공격에 대응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이어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remain confident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is destructive attack.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금융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13개 민간단체가 추진 중인 올해 대북지원사업에 27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소니형 화사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응해 대통령 행정명령에 이어서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의 젠 사키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소니 영화사 해킹의 배후가 북한이 아닐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We remain confident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is destructive attack. As my colleague noted last
미국 정부는 북한이 이번 해킹 공격의 배후임을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키 대변인은 미 연방수사국이 공개한 증거 이외에도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하는 비공개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추가 제재를 담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제재 수단이며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would also note that the new executive order is the first aspect of our response.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한 대응 조치의 첫 단계이며 추가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주범으로 알려진 북한의 정찰총국 등 기관과 단체 3곳, 개인 10명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11월과 12월에 파괴적이고 강압적인 사이버 관련 행위들을 했다고 비난하면서 이는 미국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담은 행정명령을 2일 발동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북한의 소니형 화사 해킹은 선을 넘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고 결정적인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대북 행정명령이 발표된 2일 오후 익명을 전제로 전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 당국자는 이날 소니 영화사에 대한 공격은 매우 파괴적이고 강압적이었기 때문에 선을 넘은 행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서 자료를 삭제하고 개인들의 행동을 규제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국자는 따라서 이번 공격에 매우 신속하고 매우 결정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를 느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국자는 해킹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번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 정부가 이번 공격을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당국자들은 북한이 소니 영화사 해킹을 저질렀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해킹을 일으킨 주체가 북한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 당국자는 우리의 평가를 변함없이 굳건히 지지한다. 그 평가는 연방수사국, 미국 정부, 미국 정보기관들, 국토안보부, 외국 협조자들, 민간업계의 평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정부와 달리 일부 민간 전문가들은 기밀 정보망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해킹에 직접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당국자들은 이번 제재가 북한 당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 당국자는 맞춤형 조준 금융 제재는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달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특히 북한을 상대로 할 때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이번 행정명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행정명령 13382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에 연루된 기관과 개인의 제재를 가하고 있고 행정명령 13551은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기관과 개인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나 노동당을 지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 재무장관이 국무장관과 협의해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들,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재 대상으로는 북한의 첩보 공작기관인 정찰총국 외에 무기 판매를 담당하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국방연구를 담당하는 단군무역회사가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10명의 개인이 포함됐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에 지목된 기관들은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이미 오른 기관들이지만 이번에 다시 지목함으로 해서 국제사회의 주의를 다시 환기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자들은 다른 나라들에도 미국과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자들은 이번에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관과 개인들은 소니 해킹에 직접 연루된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해킹을 저질렀기 때문에 북한 당국을 가장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제재 대상을 골랐다는 것입니다. 특히 10명의 개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무기 판매를 담당하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를 대표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이 북한 당국을 위해 외화를 버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한 미국의 첫 번째 대응 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혀서 추가 제재를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앞서 밝혔듯이 미국의 대응 조치는 일부는 보이는 방식으로, 일부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단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자들은 최근 북한의 인터넷망 불통 사태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제재는 실효성보다는 추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상징적 경고로 볼 수 있다고 미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테러 지원국 재지정과 강력한 금융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천일규 기자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퍼시픽 포럼의 랄프 코사 소장은 5일 VOA에 미 정부의 새 대북 제재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들이 이미 기존의 제재 명단에 있는 데다 북한 정권은 이런 제재에 익숙해져 있어 피할 길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코사 소장은 그러나 새 제재가 김정은 정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I think it was important for the Obama administration to at least symbolically
미국은 사이버 공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일 미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해킹 사건과 관련해 추가 대북 제재를 담은 새 행정명령을 승인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의 정찰총국 등 기관과 단체 3곳과 관련자 10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미국 내 모든 금융거래가 차단됩니다. 해킹이란 남의 컴퓨터에 무단 침입해 정보를 빼내거나 교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워싱턴의 많은 전문가들은 코사 소장처럼 이번 제재의 실효성을 적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양한 대북 제재가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다 외국의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북한의 고위 관리들도 극소수이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등 일부 인사들은 김정은 정권이 오히려 제재를 빌미로 경제 문제를 미국 탓으로 돌리며 주민들에게 반미 정신을 고취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김정은 정권을 실질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5일 VOA에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제재를 많이 받는 나라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It simply isn't true. The U.S. has imposed stronger targeted financial measures and sanctions on other countries. Iran, Burma,
이란과 미얀마, 시리아,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등은 북한보다 더 심각한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미국이 실질적인 대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번 제재가 첫 번째 조치에 불과하다는 백악관의 언급을 지적하며 보다 강력한 제재가 검토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Some of the steps that can be taken are putting North Korea back on the state sponsors of terrorism list. The
테러 지원국 제지정, 북한 정권의 돈 세탁에 대한 강력한 금융 제재, 미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짐바브웨와 콩고 지도자들에게 부과한 제재를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 메넨데즈 미 상원 외교위원장과 미 대선 공화당 후보를 지낸 존 맥케인 의원 등 일부 의회 중진들은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파괴적인 전쟁 행위라며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 재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퍼시픽 포럼의 코사 소장은 과거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북한 계좌를 동결해 효과를 거뒀던 금융 제재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융 제재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내 기업과 은행에 타격을 입혀 미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신중하게 제기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대북 제재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조치인 만큼 남북 관계 개선 움직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과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등은 오히려 북한 지도자가 신년사에서 기존의 자세와 전제 조건을 바꾸지 않은 만큼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은 보다 신중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 외무상은 6일 북한이 배후로 지목된 소니 해킹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국의 대북 제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뒤 기자들에게 일본은 사이버 공격을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이 소니 해킹 사건과 관련해 계속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정부는 소니 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가한 북한에 대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 수준이고 지상 전력과 함께 해상 전력도 증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백서의 주요 내용을 서울에서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6일 발간한 국방백서에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 핵무기가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세 차례 핵실험으로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소형화 기술을 상당 수준까지 확보한 것으로 미한 군 당국은 평가했습니다. 국방백서는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관해서는 모두 5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2012년 12월 발사한 은하 3호가 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를 근거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의 종류별 사거리에 대해서도 2012년 국방백서는 대포동 6,700km였으나 이번 국방백서에는 대포동 2호 10,000km로 달라졌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다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작전 배치는 되지 않았고 탄도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수준으로 핵무기 소형화를 완성했다는 첩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4 한국 국방백서는 또 북한 정규군 병력이 120만 여 명으로 지난 2012년 국방백서 때보다 만여 명 늘어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군 병력은 63만 9천여 명에서 63만여 명으로 9천여 명 줄었습니다. 북한군 전차는 주력이 T-54와 T-55에서 천마호와 선군호로 바뀌면서 보유대수는 4,200여 대에서 4,300여 대로 100여 대 늘었습니다. 장갑차는 2,500여 대, 방사포는 4,800여 문으로 평가됐습니다. 잠수함정은 70여 척으로 변화가 없었으나 신형어뢰 개발에 이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 등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정을 계속해서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 국방백서는 북한의 전략 로켓 사령부가 전략군으로 명칭이 바뀐 사실도 반영했습니다. 2년 만에 발표된 한국 국방부의 2014 국방백서는 모두 9개 장 31개 절로 구성되어 있고 북한군의 전력 변화와 동북아 안보 상황을 비롯해 미한 군사동맹과 주변국가의 군사외교 현황 등 한국군의 활동과 주변국의 군사동향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커티스 스키퍼로티 미한 연합사령관은 남북 대화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믿을 만한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키퍼로티 사령관은 6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한국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열린 미한 공군 장병 간담회에서 남북 대화는 언제나 긍정적인 것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키퍼로티 사령관은 미한 연합사의 우선순위는 미한 동맹 강화라며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연합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신년사에서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한 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했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24분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 대화와 협력의 장에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대화 의지를 밝힌 북한 신년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 신년사가 남북 대화와 교류에 진전된 뜻을 밝힌 것으로서 북한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과거 남북관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북한은 진정성을 갖고 대화 의지를 조속히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진정성과 실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조속히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서 우리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 또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협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 측의 당국 간 회담 제안에 북한 측이 먼저 응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리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며 큰 틀에서의 의제도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로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기초 작업을 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남북 문제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다소 예상 밖의 북한 신년사에 대해 차분하고 신중한 기조로 남북 대화 흐름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올해가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북한 신년사에 담긴 대화 의지에 어느 정도 화답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야 된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북측에게 공이 넘어갔고 북측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좀 나올 시점이라고 봅니다.
한편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6일 서울에서 열린 한 연찬회 주재 발표에서 북한이 한국의 민관 합동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수석은 통일준비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대표가 모두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의제를 놓고 대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수석은 특히 통일준비위원회의 정부 부위원장과 민간 부위원장이 북측과 함께 만나 통일준비위원회의 지위를 설명하고 북측이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대했습니다. 주 수석은 또 분단 70년 동안 쌓인 오해가 한 번에 풀릴 순 없다며 자주 만나 얘기할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으로 전단 살포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던 한국의 민간단체가 5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전단 살포를 강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단 살포를 규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전단 살포가 당국 간 대화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인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은 5일 저녁 경기도 연천 일대에서 전단 130여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새해 들어 첫 대북 전단 살포로 전단에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단체의 이민복 단장입니다.
그걸 알려줘가지고 오해를 하지 않게 하고 또 그 거짓말을 수정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알고서 그들이 선의에서 변화되게 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거 라디오와 인터넷을 개방하기 전까지는 이걸 해줘야 돼요.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에도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해 북한이 고사총 10여 발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이미 합의했던 2차 고위급 접촉을 거부하는 등 전단 살포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규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남북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전단 살포 자체를 법적 근거 없이 규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전단 살포는 사전에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사안이라며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과거에 민간단체가 전단 살포 계획을 미리 공개할 경우 국민의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 해당 단체에 신중하게 판단을 달라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그동안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겨울에는 일시적으로 전단 살포를 중단해왔습니다. 하지만 두 달여 만에 다시 전단 살포를 재개하면서 새해 들어 조성된 남북 간 대화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여기에다 또 다른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이달 중에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암살을 패러디한 영화 인터뷰의 DVD를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예고해둔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이에 따라 전단 살포 문제가 북한의 남북 대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 문제 역시 남북 간 대화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북한은 전단 살포 중단과 같은 부당한 전제 조건을 내걸지 말고 남북 간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대화를 통해 남북 간 신뢰가 조성되면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를 비호한다는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올해 13개 민간단체가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사업에 미화 27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보건, 농업, 축산 분야에 지원되는 이 사업들이 성사될 경우 총 9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연말 한국의 한 대북 지원 민간단체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고구마 20톤을 북한 신해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가공되지 않은 생곡물이 북한에 지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는 2월에 실시될 미한 군사훈련이 올해 남북관계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2인자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조만간 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1990년대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 씨를 최영기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했는데요. VOA는 오늘부터 두 차례 걸쳐 강인덕 전 장관의 인터뷰 보내드립니다.
강인덕 장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 즉 남북 정상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양의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분위기와 조건이 맞는 데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얘기는 북쪽이 주장했던 거, 또 남한에게 요구했던 것을 남쪽에서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이런 뜻이겠죠. 이런 뜻에서 본다면 우선 남북관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5.24 조치 해제 문제든가, 또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든가, 또 남한에서 보내는 그 비라, 북쪽에 대한 그 비라도 살포 문제든가, 이런 건 다 그만두라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랭기면서 뭐 북한을 비난했다는 얘기는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논의하게 만들었다든가, 또 한미 간에 정기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군사훈련 논의라든가, 이런 걸 다 그만두면 이런 뜻이겠죠. 그런 게 그만둬서 환경이 조성되면 남북 간에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 조건을 내걸고서는 정상회담이 되질 않죠. 이런 요구를 내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반미, 지금 아시다시피 인터뷰 문제 때문에, 여왕 인터뷰 문제 때문에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제재 조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여기서 어떻게 이걸 벗어날 것인가? 또는 남한에서도 지금 통진당이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북쪽에 가장 의지해야 될, 북쪽이 가장 의지해야 될 남한의 정북 세력들, 이런 환경이 나빠지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해보자, 이런 뜻에서 지금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시점으로 해서 어떻게 미국과 중국 사방에서 가해지고 있는 압력을 벗어나보자, 이런 의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국의 유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정상회담 용의 표명과 관련해 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올해 안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까요?
나는 그렇게 간단하게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얘기한 데서 조건과 환경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것이 마련되려면 맨 처음부터 정상회담으로 갈 수가 없겠죠. 밑에서 그것이 회담이 남북 간의 관계가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돼가지고 신뢰의 폭이 점점 넓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신뢰가 구축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자면 시간이 필요하죠. 당장 지금 2월 달에 키 리졸브 한미 군사훈련이 있는데, 이런 군사훈련에 대해서 북쪽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또는 우리에 대한 그 비난을 얼마나 오랫동안 중단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빨리 금년 뭐 전반기에 무슨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든가 그런 가능성은 저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핵 문제에 대해서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신년사를 네. 보면요.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핵 개발 또는 핵 실험을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로 봐야 할까요?
그거는 명백합니다. 핵 문제는 자기들은 이미 헌법에 핵 무장을 완전히 그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북쪽은 핵 무장을 최소한도 파키스탄 정도로 인정하라.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라는 그 전제하에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문제죠. 핵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쑥, 지금 그 문제를, 핵 문제를 꺼내놨다가는 더욱더 얻어맞을 게 뻔하니까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와 더불어 이제 핵 문제와 더불어 인권 문제가 지금 클로즈업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이런 때는 하나의 문제, 얻어맞을 문제는 뒤로 빼는 거죠. 저 전술의 일환으로 핵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난 그렇게 보는 거죠.
6자회담이 열릴 전망은 없을까요, 올해 안에?
저는 그 지금으로서는 6자회담을 개최되면은 핵 문제에 대해서 집단적인 제재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러시아가 암만 자기들하고 지금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그래도 역시 핵 문제는 해결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북쪽에서 핵 문제를 거기에서 무슨 답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프로토늄 단계가 지나서 이제는 농축 우란 그 지금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 그 생산이 가능한 시점이 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압력이 가해질 텐데 6자회담이 열리면은 집단적으로 나는 6자회담에 대해서 북쪽이 취한 태도가 그렇게 빨리 변화되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번 신년사에서 혁명 무력 건설과 국방력 강화 또 최첨단 무기 개발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핵과 재래식 무기를 모두 개발하면 경제 개발에 쓰일 돈은 좀 자연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그게 없죠. 그건 1960년대 할아버지 때 김일성 때부터 나타난 거죠. 국방 건설과 경제 건설의 병진 정책. 이걸 하면은 GNP 무슨 정부 예산이 아닙니다. GNP의 25%에서 30% 정도 써야죠. 이건 GNP의 GDP의 지금 용어는 GDP의 20-30%를 써가지고 어떻게 경제 건설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핵 건설과 경제 건설의 병진 정책이 되는 건 이걸 전개하면서 경제 건설을 다그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건물 몇 개 짓는 거 그것도 정부 예산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각 도나 각 기업체 다시 말해 군 같은 데다가 몇 개에서 지우라는 거 아닙니까? 막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경제정책은 지금 그 시장 자연 발생적인 시장 기능이 지금 작동하기 시작했으니까 북한 동포들이 과거의 그 고난의 행군 시대를 겪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터득을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리고 나머지 자기 주력은 역시 선군 정치라고 할 선군 사상 군을 앞서는 거 이걸 가지고 무장 핵 무장과 일반 통상 전력을 증가시키는 데 쓰겠다 이런 뜻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경제 건설이 안 되죠.
또 이번 신년사에서는 그 정치 사상 강국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유엔의 그 북한 인권 결의안 이것을 그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할까요?
물론이죠. 북쪽에서 가장 아픈 것이 그 인권 문제일 겁니다. 인권 문제 가지고는 지금 북쪽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방송 때 숙청 이후에 북쪽 공포 정치 아닙니까? 저는 언제나 이런 소리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은 한 번 그 숙청이 시작되면 그것이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구나 장성택이는 과거 40여 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까지 선을 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숙청했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 기간 그 후유증이 다시 계속적인 숙청이 진행될 것이다. 그거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 문제는 계속해 논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그건 유일 지도 체제로 강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상 교육이죠. 이미 김정일 시대에 만들었던 것보다 더한 혁명적 영도 체계라고 할까? 그걸 지금 김정은이가 등장하자마자 새로 이거 결정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사상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죠.
김정은 제1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 정책으로 긴장이 커졌다 이렇게 비난했는데요. 올해 미북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건 저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의 지금 그 이번 특히 제재 조치, 그 사이버에 대한 그 테러에 대한 제재 조치는 강화될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뭘 하시겠습니까? 미국이 할 거예요. 금융 제재 조치로 가겠죠. 이렇게 되면 북쪽에 대한 압력은 전 세계적으로 다시 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도취할 것이 없다는 일반적인 얘기 나옵니다만은 환경이 미국의 대북 압력이 강화된다는 건 세계적으로 뭐 틀림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퍼지겠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이러한 그 조치에 대항할 수 있는 길 이거나 찾지 뭐 화해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반미 미국과의 관계는 상당히 오랫동안 가리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인터뷰 1부 보내드렸습니다. 내일은 북한 내부 정세 등 2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42분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침 방송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고 단파는 5890, 7235kHz로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9490kHz, 10시부터 자정까지 980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미국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된 가운데 제114대 의회가 6일 개원했습니다. 민주당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더욱 치열한 정치적인 대립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당국 간 협의를 재개할 전망입니다. 독일에서 반이슬람, 반이민 시위가 벌어지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도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미국의 새 의회 개원 소식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6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의사당에서 114대 연방의회가 개원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미국 총선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공화당이 8년 만에 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됐고요. 이미 다수당 지위를 누리고 있던 하원에서도 의석을 더 많이 확보했는데요. 새 회기 하원에서는 공화당 246석, 민주당 188석으로 70년 만에 공화당 의석 비중이 가장 커졌습니다.
네,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면 민주당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에서 최근 이민개혁 조치 등을 강행해서 의회 공화당 지도부와 갈등의 골이 깊어졌는데요. 네. 그래서 더욱 치열하게 정치적으로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회 개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 상원하고 하원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상원의장직은 부통령이 맞죠. 그래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개원을 알리고요. 이어서 지난 총선에서 새로 뽑힌 의원들이 선서를 하게 되는데 상원의원의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전체 의원의 3분의 1을 새로 뽑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열린 의회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뽑힌 의원들만 선서를 했습니다.
네, 하원은 어떤가요?
이 하원은 2년마다 전체 의원을 새로 뽑기 때문에 이번에 개원하면서 전체 의원 모두 선서했습니다. 이어서 이 하원 의장을 선출하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현 의장이 다시 뽑힐 가능성이 큽니다. 112대와 113대 의회에 이어서 세 번째로 하원의장을 맡게 되는 겁니다.
네, 일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베이너 의장의 재선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공화당 안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티파티의 지원을 받는 의원들이 베이너 의장 재선출에 반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는데요.
네.
그동안 공화당 안에서는 베이너 의장이 자유시장 경제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당의 이념에 충실하지 못했고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도 충분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재선출에 반대한다는 공화당 의원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베이너 의장이 무난하게 재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화당 내 일각에서는 새 회기에서 공화당이 모두 다수당이 된 것을 축하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이 베이너 의장을 공격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의회의 의원 구성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회기에 여성과 소수계 의원이 늘어서 특히나 이 여성 의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상하원을 합쳐서 104명으로 이 여성 의원이 전체 의원의 20%를 차지했습니다.
네.
하지만 전체 미국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는 여전히 인종으로는 백인, 성별로는 남성, 또 종교로는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백인 비율이 5명 중 4명, 남성 비율도 5명 중 4명, 기독교인 비율은 10명 중 9명이었습니다.
네.
인종별로 좀 더 살펴보면은 상원이 더 보수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네.
상원의원 가운데 백인이 94%, 흑인이 2%, 중남미계 3%, 그리고 아시아계가 1%였습니다. 반면에 하원이 백인 80%, 흑인 10%, 중남미계 8, 그리고 아시아계 2%로 상원보다는 그래도 소수계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네, 앞서 언급해드렸지만은요, 이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되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힘겨루기가 예상되는데 어떤 현안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정부 예산부터 시작해서 이민과 환경, 보건개혁 등 현안들이 많은데요.
네.
특히나 이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된 미치 맥코넬 의원이 개원 즉시 첫 의제로 이 텍사스주와 캐나다를 연결하는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법안의 승인을 상정하겠다고 밝혀서 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대립이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키스톤 XL 송유관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캐나다에서 나오는 원유를 미국 텍사스까지 연결하는 길이가 2,700km에 달하는 송유관인데요.
네.
공화당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송유관 건설을 반대하는데요.
네.
환경 문제와 함께 일자리 창출도 한시적이고 또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도 별 그렇게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 연말 기자회견에서 이 키스톤 송유관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지난 회기에서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이 송유관 건설 법안이 통과가 됐지만 민주당이 다수였던 상원에서는 통과가 무산된 바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번 회기에서는 역시 의회 통과가 유력한데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송유관 건설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과연 여기에 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어떤 현안들이 또 대립이 예상되고 있나요?
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발동한 이민개혁 조치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오바마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죠. 이 건강보험 개혁안도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국가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과 연방정부 예산안 승인도 지난 회기보다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소니 해킹 사태와 관련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구촌을 이번에는 아시아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당국자 간 협의를 다시 연다고요?
네, 마이니시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전한 내용인데요.
네.
두 나라 방위 당국자들이 다음 주 일본 도쿄에서 센카쿠 주변 해상과 상공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해상 연락체계의 운영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 협의가 앞서 두 나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동안 가진 회담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 당시 회담이 냉랭하게 진행이 됐고 양측 모두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자세를 그대로 반복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정세 악화를 방지하고 불의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합의한 점은 진전으로 여겨졌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와 관련해 실무협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협의가 열리는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협의가 있었는데요. 영유권 갈등이 고조되고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단됐다가 이번에 2년 7개월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번 협의에서는 기존에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국 간 정례회의 개최와 직접 통신시설인 한라인 설치, 양국 함정과 항공기 등의 직접 통신수단 설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이 중국하고 또 한국하고 영유권 문제 외에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이 국무부 대변인이 관련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네요.
네, 이 아베 신조 총리가 올해 종전 70주년을 맞아서 아베 담화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젠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5일 정례 회견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젠사키 대변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를 담고 있는 일본의 과거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아베 정부에서도 계승하기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미국이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가 일본이 주변국들과 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아베 정부에서도 과거사에 대한 우려를 우호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독일에서 반이슬람, 반이민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에 반대하는 시위도 번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독일에서 이 반이슬람, 반이민 시위가 이 지난해부터 동부 도시인 드레스덴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서방의 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들이라는 뜻의 패기다 시위대가 매주 월요일에 시위를 열고 있고 올해 첫 시위인 5일 드레스덴에서 약 18,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 독일 난민 정책과 이민자 수용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패기다 시위가 계속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도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이민 시위가 되는 건가요?
네, 이 패기다에 반대하는 시위는 관용이라는 뜻의 톨레랑스 시위로 불리는데요.
네.
인종차별주의를 반대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를 추구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있습니다. 드레스덴에서 어제 3,000명이 반이슬람 시위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했고요. 이 패기다 시위 현장 주변을 비롯한 드레스덴에 있는 교회와 기업 등이 일제히 전등과 조명을 끄는 방식으로 이 반이민 시위에 반대하는 그런 자신들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시위대 간의 충돌은 없었습니까?
충돌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레스덴 외에 베를린과 쾰른, 슈투트가르트 등 다른 도시에서도 패기다 시위와 톨레랑스 시위가 열렸는데요. 드레스덴을 제외한 이들 도시에서는 오히려 반 이슬람 시위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훨씬 더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총 2만 2천 명 정도가 모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들 도시에서도 많은 교회와 기업이 그 등을 꺼서 이 반이민 시위 대열에 시위 반대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네. 자, 독일에서 왜 반이민 정세어가 다시 고개를 드는 걸까요?
역시 경제 상황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
독일이 유럽에서 경제가 그래도 가장 나은 편이지만 그래도 불황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가장 적극적으로 난민 그리고 이주민을 수용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독일로 들어간 난민 신청자 수가 20만 명으로 유럽 전체 난민의 2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슬람 테러 등이 빈발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가세됐는데요. 이렇게 반이슬람,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면서 지난해 독일 총선에서 반이민 성향을 내세운 극우 정당들이 약진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 폐기다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여러 도시들에서 그런 움직임에 반대하는 시위가 더 큰 규모로 벌어진 걸 보면은요, 전반적으로는 친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높은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폐기다에 반대하는 시위에 동참한 사람들은 독일 경제가 그래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나은 이유가 친이민 정책 덕분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이 독일이 이 다양성을 강조하는 사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신년사에서 최근 고조되는 이민 갈등과 관련해 편견과 냉담, 증오를 지닌 사람들이 이끄는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폐기다 시위대는 독일의 난민 정책과 이민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가로막는 것이 정치적 탄압이라면서 반이슬람, 반이민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구촌 오늘 김정호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맑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30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4도에서 영상 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 해 뜨는 시각 7시 56분 되겠고 해 지는 시각 저녁 5시 30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하루 종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4도입니다. 남포 역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영하 4도입니다. 신의주 하루 종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0도, 낮 최고 영하 4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성,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8도, 낮 최저 기온 영하 2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흥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9도, 낮 최고 기온 영상 2도입니다. 원산 하루 종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1도입니다. 청진정 역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0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하루 종일 구름만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물결은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5년 1월 7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광장 여기까지입니다. 곧 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와 라디오로 여는 세상 방송해드립니다. 오늘은 경제가 보인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미리 들어보시죠.
지난 1월 1일 한 탈북 청년의 집에서는 만두 빚기가 한창이었습니다. 두꺼운 고향 어머니의 손맛을
애청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아침 방송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배워보는 잉글리시 위디오 보내드리고 오래전 오늘 일어난 역사를 소개하는 역사 속 오늘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광장 들으셨습니다. 저는 세계뉴스 후에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어렵지 않습니다.
A is for activism. B is for Bill of Rights.
A부터 Z까지 민주주의 완전 정복.
사회 운동가들의 가장 주된 욕구들은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는데.
There were concerns among many people.
최소한 북한의 주민들이 알 권리만이라도 그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용어로 배우는 ABC 민주주의.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라디오를 여는 세상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활동은 다수의 유엔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젠사키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2014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질문에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에 계속 유엔 안보리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키 대변인은 미국은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색당국이 에어아시아기 추락사고 해역에서 6일 탑승자로 추정되는 시신 두 구를 더 인양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이후 10일 동안 수습된 시신은 모두 39구에 달합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수색당국이 이날 수색 범위를 2차 지역으로 확대했다고 발표한 직후 추가 시신 인양이 이뤄진 겁니다. 이는 사고기 잔해들과 희생자들의 시신이 조류에 밀려 당초 추락 지점으로부터 더 멀리 이동했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수색팀은 이와 함께 비행기 동체 꼬리 부분에 비행기록 장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색당국은 호주 법의학팀의 지원을 받아 수습된 시신들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불법 목재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인을 포함해 외국인 1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미얀마 군당국은 미얀마인 20명을 비롯해 112명의 외국인들을 불법 벌목 혐의로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또 벌목 운반에 이용된 트럭 400여 대도 압수했습니다. 이들 차량에는 목재와 함께 흥분제와 생아편, 중국 화폐도 발견됐습니다. 카친 주정부 관리들은 VOA 버마어 방송에 구금된 벌목 업자들 대부분은 중국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지급하던 세수를 동결 하기로 결정하자 유럽연합 고위관리가 이를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팔레스타인이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추진하자 매달 지급하던 1억 2,500만 달러의 세수를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 담당 고위 대표는 6일 이스라엘의 세수 동결 조치는 지난 1994년 체결한 파리협정 의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같은 움직임에 따라 유럽연합이 위험에 처한 팔레스타인을 돕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모게리니는 이와 함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적대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밝혔으나 팔레스타인의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 6일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터키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한 여성이 인구 밀집 지역인 술타나흐메트 지구 경찰서에 들어가 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 두 명이 다쳤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을 벌였다고 시인하는 단체나 개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탄불 술타나흐메트 지구는 블루모스크와 아가소피아 박물관을 포함해 유적지들이 있어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독일에 대해 민간인 지역에서 대인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캠페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이 집속탄과 다연장 로켓포를 사용해 민간인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6일 성명을 내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라디오로 여는 세상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진행의 장량희입니다. 로마 가톨릭교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소식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들으셨죠. 가는 곳마다 그의 말과 행동이 화제를 낳기도 하고요. 겸손과 청빈한 삶, 그리고 이전 교황들과 다른 행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교황의 물건을 하나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투자하시겠습니까? 한 12달러 정도면 교황의 자동차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난한 이웃을 위한 모금 활동의 일환으로 복권 행사를 주최한다고 하는데요. 이 행사에는 1등 상품인 이탈리아 피아티의 소형차 판다를 비롯해서 자전거, 카메라, 커피머신, 가죽가방, 시계, 중절모 등등 교황이 전 세계 신자들로부터 선물 받은 13개의 물품이 상품으로 나왔습니다. 이 물건들은 복권을 추첨해서 당첨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복권의 수익금은 전액 교황이 후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된다고 하네요. 인터넷 온라인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는데요. 라디오로 하는 세상 오늘 먼저 경제가 보인다 들으시겠는데요. 오늘은 휴대전화 교체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어느 날 아침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지난 2011년 이후 3배로 늘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김영수 씨 부인. 마침 뭔가 생각났다는 듯 김영수 씨에게 얘기를 건넵니다.
여보, 당신한테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니까 구차가 잘 안 찍혀져서 혼났어. 핸드폰을 새로 산 지가 1년밖에 안 되는데 이상해.
우리가 보통 손전화를 새로 사면 2년마다 새 전화로 교체하지 않아. 내 것도 지금 바꿨으니까. 그러면 당신도 새로 바꾸는 게 어때? 내가 오늘 출근해서 우리 동네 그 핸드폰 대리점 사장한테 전화해볼게. 요즘 좋은 모델들이 들어왔는지.
그럼 전화하라 말고 직접 찾아가서 핸드폰들을 보면서 이야기해야지. 보지 않고 이렇게 말로 듣고 핸드폰을 구입한다고 그래요. 직장 갔다 오는 길에 들려봐요.
그럼 오늘 일 끝나고 집으로 오면서 핸드폰 대리점에 들려서 알아봐야 되겠다.
탈북자 김형수 씨. 집에 돌아오는 길에 휴대전화 상점에 들러 알아보기로 부인과 약속을 하고 출근길에 나섭니다.
저희 집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은 한 그저 1년 반 전에 샀던 것인데, 그런데 이게 생산된 연도는 2011년도에 나온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뭐 그것도 물론 괜찮았습니다. 크기 자체가 길이가 한 11cm 되고 너비가 한 5cm 되고 두께는 한 0.4 정도. 이렇게 얇으면서도 판 전체가 영화도 볼 수 있게 크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기능은 화면을 손가락으로 닫히기만 해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이었었는데요. 이게 이제는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남한에서는 핸드폰이 한 달이면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돼가지고 새로운 제품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벌써 한 달, 두 달만 지나가도 낡은 핸드폰 이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은 보통 핸드폰 가지고 오래 쓰려고는 하긴 하지요. 그렇지만 이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한 2년 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바꾸는 것이 추세입니다. 저녁에 퇴근할 때는 가게에 가서 이제 정하기 바꾸려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이제 돈도 지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핸드폰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대리점 그 사장님한테 아마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그 여쭤보기 전에 이제 회사에서 일하면서 점심시간이나 짬짬이 한번 컴퓨터를 가지고 한번 좀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능숙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탈북자 김영수 씨. 미리 인터넷을 통해서 휴대전화기 교체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는데요.
지금 점심시간인데요. 일하는 휴식점에 한번 좀 컴퓨터로 검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통신사가 네, 이렇게 남한에는 여러 개 통신사가 있어가지고 경쟁적으로 고객들을 끌면서 경쟁하고 있죠. 자본주의 나라는 뭐 응당한 거고요. 예, 그리고 핸드폰 자체는 다른 통신사로 바꾸게 되면 일정한 정도의 혜택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때 요금제가 나옵니다. 잠깐만요. 요금제가 우선 어린 청소년 학생들 요금제가 따로 있고요. 예, 그리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요금제가 3, 4 요금제. 네, 3, 4부터 쭉 해서 마지막 9, 9 요금제까지 있군요. 저희 집사람은 전화를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돈을 아끼려 하다 보니까 가장 최소한 작은 그런 가격대로 쓰는데요. 4, 2 요금제는 200분. 그리고 문자도 200문자 괜찮네요. 이 정도로 하면 될 수 있겠습니다. 200분이면 보통 하루에 6, 7분 정도 예, 전화할 수 있는 요금제입니다. 전화를 많이 하지 않은 경우는 이 요금제도 괜찮다고 보이네요.
짧은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부인에게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요금제는 확인을 했지만 상세한 내용은 상점에 가서 직접 물어보기로 하고 퇴근길에 나섭니다. 퇴근길 내내 탈북자 김영수 씨는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데요.
이 남한 같은 경우는 어른이나 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거의 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최신형 손전화를 다 휴대하고 있는데요. 전화를 하는 것 외에도 사진을 찍고 또 무선으로 친구들과 가족 간에 편지도 보내고 그리고 영화를 보거나 또 영화를 또 다른 친구들한테 또 보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철도표나 버스표도 스마트폰, 핸드폰 가지고 미리 예매를 하거나 또 영화 같은 경우도 영화관에 직접 가지 않고 미리 예매를 하고 그런 다양한 사용도 이제 가능하게 됐고요. 이 손전화는 정말 이 남한 사회에서는 잠시라도 쓰이지 않고서는 안 될 정도로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휴대전화 상점에 도착한 탈북자 김영수 씨. 지금 부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직원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기가 얼마짜리였어요?
원래 기기가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90 얼마로 나왔었던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모델이었기 때문에 한 반토막 나가지고 한 53만 원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아, 53만 원짜리를 샀었네 그때. 근데
그때 당시에 53만 8천 원이 할부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남아 있는 금액이 25만 원이 남아 있고 위약금은 12만 원 정도.
10만 원 위약금은 그 뭐예요?
이거는 그동안 요금 할인 받은 거 있잖아요.
알았던 것들. 아, 그러니까 2년 다 끝나면 안 받는데
그렇죠. 그게. 2년이 끝나면 이건 없어지는 거고.
2년 동안 약정했으면 그래서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게 낫겠네요, 그는.
탈북자 김영수 씨. 부인의 휴대전화를 무사히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을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경제가 보인다였습니다.
지식 충전. 재미 발전소. 라디오로 여는 세상. 라디오로 여는 세상은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기념 도서관 최종 후보에 오른 도시들, 그리고 성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또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시간에는 한국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탈북민들의 새해맞이 풍경 전해드립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2년이나 남았지만 오바마 대통령 기념도서관을 유치하기 위한 도시들의 경쟁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는 첫 도서관은 지난 1939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신의 공문서와 편지 등을 국가에 기증하면서 건립됐는데요.
1955년엔 대통령 도서관법도 제정이 됐고 이후 대통령 퇴임을 전후해 도서관이 짓는 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지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 기념도서관 유치엔 뉴욕과 하와이 그리고 일리노이주에서 4개 대학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 1위 대학이 과연 어떤 점을 내세우며 오바마 대통령 기념도서관을 유치하려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지요.
첫 번째 이야기.
오바마 대통령 기념도서관 최종 후보에 오른 도시들.
미중부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일리노이 대학교 시카고. 이 대학의 도서관장인 메리 케이스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 기념 도서관을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교수는 일리노이 대학 시카고가 오바마 대통령 도서관이 들어서기에 가장 적합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Diversity. UIC has one of the most diverse student populations in the country.
바로 다양성입니다. 우리 대학은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학생들이 공부하는 대학 중 하나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 이민 가정 자녀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 부여와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인 일명 드림 액트의 혜택을 본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다 우리 대학은 시카고 시내와 가깝기 때문에 관람객들의 접근성 또한 매우 좋습니다.
일리노이 대학 시카고는 오바마 도서관 건립재단에 바로 이런 점을 강조한 입찰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 is the largest university in Chicago.
오바마 도서관 건립재단은 오바마 대통령 기념 도서관의 계획과 개발 그리고 모금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취임 1년 만인 지난해 1월 말에 출범한 비영리 단체죠.
The project they're estimating is about $500 million.
오바마 도서관 건립 재단은 기념 도서관과 박물관, 연구소 등을 운영하는데 5억 달러의 경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억 달러라면 적지 않은 돈인데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여서까지 대통령 기념 도서관을 유치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런 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도서관을 찾으면서 생기는 경제적인 효과와 도시가 얻는 명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하네요. 대통령으로 당선돼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까지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이 지낸 오바마 대통령은 시카고를 자신의 정치적 고향으로 지칭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리노이 대학 시카고의 케이스 교수는 하지만 본 대학이 불리한 점도 있다고 했습니다.
That is the one thing that we don't have. There are no individuals that we're aware of that have certainly connections.
우리 대학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에 있긴 하지만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연계성은 크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도 없고요.
자, 그런데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시카고의 또 다른 대학이 경쟁자로 나섰습니다. 바로 시카고 대학인데요. 시카고 대학은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 법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학교죠.
Because of the concentration of talent and experience on the South Side, laying the groundwork and th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e came from the South Side of Chicago. I'm from the South Side of Chicago.
사실 일리노이주는 또 다른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 한 명인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인데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링컨 대통령 기념서점을 운영하는 댄 와이버그 씨는 시카고에 이 첫 번째 대통령 기념도서관이 들어서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It's strange that we don't have a library. And I think if
저는 시카고에 대통령 기념도서관이 아직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카고에서는 두 대학이 오바마 대통령 기념도서관 유치 경쟁에 나섰는데요. 이 두 대학 중 한 곳이 선정됐으면 좋겠어요. 시카고의 가장 큰 경쟁지라고 하면 뉴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미동부의 대도시 뉴욕에는 컬럼비아 대학이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다녔던 컬럼비아 대학은 뉴욕시 최초의 대통령 기념도서관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에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경쟁지는 태평양의 아름다운 섬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하와이 대학인데요. 하와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태어난 곳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하와이주에서 태어난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기도 하죠.
The Kaka'ako District is connected and in motion. Easily accessible by car and soon by rail.
자, 이렇게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하와이 대학은 아름다운 바닷가에 매년 800만 명의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기념도서관이 짓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카고 링컨 기념서점의 와인버그 씨는 시카고야말로 링컨 대통령의 유산을 잇는 오바마 대통령을 기념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고 강조했죠.
He, Obama, is the culmination of Lincoln's promise.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 대통령의 유산에 정점을 찍은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디가 오바마 대통령 기념 도서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자, 최종 결정은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하게 될 텐데요. 과연 어느 도시에 오바마 대통령의 유산이 남길 기념도서관이 들어서게 될지 미국인들도 관심을 두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성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 지난해 성범죄와 관련한 뉴스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미국에서도 대학 교정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큰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죠. 미국 정부는 지난해 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한 운동을 시작하기까지 했는데요. 자, 미국에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DC 인근의 한 대학교 체육관에서 여성 호신술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린지 에러마요 양도 절도 있는 동작과 함께 단호한 음성으로 구호를 외치며 수업에 임하고 있네요.
This class has just been a great tool to me because I know
다른 대학 교정에서 성범죄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나 자신을 방어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호신술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995년에서 2013년 사이 성폭행을 당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여성의 연령대는 18살에서 24살 사이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대학 교정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대학 내 치안을 위해 활동하는 데니얼 카터 씨는 여학생들이 호신술을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성범죄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We've got to change our culture of tolerating it, of allowing both strangers.
미국은 성범죄에 대해서 더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다시 범죄를 일으키게 해서도 안 되고 또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가 돼서도 안 됩니다.
We do hear about it in the news, which is kind of shocking.
KC 에드워즈 씨도 카터 씨의 말에 동의하는데요. KC 씨는 지난 2008년 플로리다에서 대학을 다니던 당시 도서관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I had a truck of books and I was getting ready to put them on the shelf and I noticed a man was
당시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 남자가 같은 층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전혀 이상한 눈치를 채진 못했죠. 그런데 그 책을 책장에 꽂으려고 복도에 들어가자 그 남자가 뒤에서 제 목을 잡아채서는 바닥에 눕혔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저를 성폭행했습니다.
KC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자신을 공격했던 남성은 체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 남성은 적어도 3명의 여성을 더 강간하고 여자친구를 끝내 살해한 이후에야 체포됐다고 하네요. KC 씨는 성폭행을 당한 이후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여성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여성들과 대화하면서 성폭행을 당한 것이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It's on us to stand up.
To step in.
And take the pledge at itsonus.org.
오바마 대통령은 급기야 지난해 미국 대학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KC 씨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바로 이 운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As far as we've come, the fact is that from sports leagues to pop culture to politics, our society still does not sufficiently value women.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범죄 근절 운동을 선포하면서 이때까지 정치, 사회,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여성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미국 사회가 성범죄에 대해 단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문화를 바꿀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어느 대학교장이나 거리에서도 여성들이 아무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성범죄의 근절을 위한 이런 국가적 개인적인 노력은 2015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오늘 이야기도 재밌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을 찾아가 더욱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무한 궁금증. 67억 지구촌의 다양한 모습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출신 리포터 연결해서 생생하게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요셉 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박요셉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남북한의 새해 맞이 풍경은 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한국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한국은 음력 1월 1일을 설명절로 지내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양력설을 크게 세고 있습니다. 더구나 1월 1일을 기해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가 발표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양력설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큰 명절로 지내고 있는데요. 반면 음력설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평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공휴일로 정하면서 요즘은 음력설도 휴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이야기 잠깐 들어볼까요?
아,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1일 되면 이제 큰 명절이어서 이제 떡도 만들고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 2월 16일이나 4월 15일 빼고는 아마 2월 1일이 제일 큰 명절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3일씩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1월 1일 날. 1월 3일까지. 그때 음력설은 뭐, 제가 조금 할 때 하루 쉬었었어요, 음력설. 근데, 제가 북한에서 나올 때는 음력설이 3일 쉬고, 양력설이 이틀 쉬고, 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는 게 북한의 수가 1월 1일은 또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북한의 설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설날이 되면 전국적으로 김일성 주석 동상에 참배하는 것이 관례고요. 가족끼리 모여 오랜만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음식을 나누는 풍습은 남북한이 거의 같습니다. 지역별로 틀리긴 하지만 양력설에 차례를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간혹 음력설에 차례를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 둘째 날 주로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다니는 편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거의 축제 분위기였는데 한국 오니까 1월 1일은 축제보다는 그냥 새로운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냥 1월 새로운 2015년 이제 그런 새로운 기분 들지 그냥 축제 분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 오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행동을 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마음을 이렇게 좀 달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고
나이 드신 분이고 나이 뭐 어른이건 아이건 뭐 조상한테라든가 조금 나이가 드신 분 어르신들한테 술 꽁무에다 차고 가서 새벽에 일찍 한잔 붓고 인사드리는 거는 북한의 문화라고 할 수 있죠.
한 탈북 청년은 북한에 있을 때는 설 명절 때가 되면 부모 친척들뿐만 아니라 동네 어르신, 학교 선생님 집을 찾아가 세배를 드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때도 인사하러 가죠, 대부분. 어른들은 공장 지배인한테 인사하러 가고 당직자한테 인사하러 가고 학생들은 뭐 선생님한테 인사하러 가고 그리고 뭐 그 후에 뭐 가족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다 친척들이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할머니 집에 다 모였었어요. 할머니 집에 다 모여가지고 네, 그렇게 보냈어요.
북한에서 1월 1일 설 명절을 크게 보낸 탓인지 탈북민들은 한국의 새해는 명절 같은 느낌이 훨씬 덜하게 여겨진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 먹을 게 풍족하니까 설이 와도 명절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조금 가족이랑 조금 함께 하면 좀 명절 같은 느낌이 좀 들겠는데.
그럼 이 북한에서는 설 음식으로는 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합니까?
네, 북한은 설 음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현재 북한의 식량 사정상 특별한 음식을 따질 만큼 풍족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북한의 설날은 어떤 음식이든 나누면 좋고 고기가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는 그런 날입니다. 북한의 어머니들은 평소 쌀이 풍족하지 못하다 보니 한 해 내내 감자나 옥수수로 버티면서도 이런 명절을 위해 조금씩 모은 쌀로 떡을 해먹고 쌀밥을 준비하는 실정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설날 하면은 이 어린이들의 가장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는 건데요. 이 북한도 세뱃돈 풍습은 그대로라고요.
그렇습니다. 탈북민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실까요?
친척들이 주죠. 친척들 뭐 삼촌 주고 뭐 할머니 주고 고모 주고 친척들이 주죠. 용돈을 학교에서 뭐 용돈을 주고 뭐 좀 많이 받으면 뭐 옷 같은 것도 사 입기도 하고.
북한의 명절 분위기가 그리운 탈북 청년들에게는 한국에 와서 알게 된 탈북민들로부터 고향의 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세뱃돈 받았습니다. 위에서 오신 분들한테 받았어요. 아직 만난 분들이 그쪽 분들밖에 없어가지고.
좋네. 건강한 새해가 되도록. 이하도 뭐.
지난 1월 1일 한 탈북 청년의 집에서는 만두 빚기가 한창이었습니다. 두꺼운 고향, 어머니의 손맛을 그리워하며 서툰 솜씨지만 탈북 청년들은 정성껏 만두를 빚었습니다.
아, 오늘은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고향 생각을 그리며 직접 우리 만두를 빚어서 먹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직접 만두 빚은 거고?
아, 솔직히 고향에 있을 때는 한때 만두기 주시 밀가루가 많아가지고 만두를 맵게 해먹는 게 주식? 아, 설날에 만두는 안 먹지.
네,
설날에 설날에는 백설기랑 그리고 속 콩떡 그리고 뭐 국수도 만들어 먹고
주로
찰떡도 해먹고, 찰떡도 해먹고.
해마다 명절 때가 되면 탈북민들은 한결같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친구, 친척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향 땅을 갈 수 없는 탈북민들은 그리움을 묻어두고 집에서 혼자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탈북민 사회가 조금씩 커지고 안착한 탈북민 수가 증가하면서 또래 탈북 친구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고향에서 보낸 설 명절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또 한국에서 만난 이들을 초대하거나 초대받아 음식을 나누며 명절을 보내기도 합니다.
혼자 왔고, 마시고 양아버지 같은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안산에 사셔가지고 그냥 쉴 때는 거기 가요. 학교 다니다가 쉴 때는 거기 가는데 이번에도 그냥 1월 1일 거기 가서 보냈고 그냥 저녁에 같이 밥 먹고 뭐 여기 뭐 워낙 1월 1일을 작게 뭐 명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되게 작게 그냥 간단하게 보냈어요.
이제 2015년 민족 분단 70주년이 된 해입니다. 명절이 더 이상 쓸쓸한 명절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함께 도란도란 음식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자유롭게 왕래도 할 수 있는 탈북민들이 모두 다 함께 웃고 행복해하는 즐거운 명절이 속히 오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VOA 박여섭입니다.
네, 박여섭 통신원 수고하셨습니다.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계속해서 이번에는 라디오 편지 시간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북한 출신 대학생 김노울 씨가 북한에 있는 친구 문주 씨에게 전하는 사연입니다. 함께 듣죠.
문주야, 드디어 새해가 밝았다. 2015년이 시작됐어. 더불어 우리의 23살도 시작되고 새해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잘 풀렸으면 좋겠어. 나는 이곳에서, 운주 너는 그곳에서 바라는 일들 말이야. 난 철을 맞아서 집에 내려왔어. 일반인들은 하루만 쉬지만 난 방학이니 마음껏 쉴 수 있으니 기분 좋게 내려왔지. 1월 1일 설날에는 고향 생각이 많이 나더라. 새해가 되면 집에서 송편, 찰떡 등 떡을 만들어서 할머니 집에 가고 그러잖아. 추석과 마찬가지로 그날이면 가족 모두가 찾아와서 집안 가득 북적이었지. 어린 시절 우리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께 세배 인사를 하고 받는 그 세뱃돈 때문에 설날이 무척이나 기다려졌는데 설 다음 날쯤이면 서로 누가 더 많은 세뱃돈을 받았나 세어보고 자랑하고 그랬던 기억이 났어. 그땐 설날이면 당연하게 생각하며 받았던 그 세뱃돈이 지금은 그 기억마저 귀하다. 주로 세뱃돈은 어르신들이 줬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 내 주변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어. 친구들이 설날에 용돈을 이만큼 받았다 하며 자랑하는 모습이 마냥 부럽기만 해. 정말이지 나만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해서 쌓은 지식이나 잘 먹어서 큰 키 같은 건 하나도 안 부러워. 공부는 하면 되고 키는 작아도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웃으면서 지내는 건 부러워. 이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뤄지는 게 아니잖아. 이럴 때마다 안타깝고 슬퍼. 그래도 우린 아직 젊으니까 절망하기보단 희망을 가져야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간절히 기다리면 언젠간 좋은 날이 꼭 올 거라고 난 확신해. 2015년은 내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찾아왔어. 그러니 당연히 기쁘지 않지만 나만은 이런 말이 있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래서 나도 2015년을 피할 수 없으니 마음껏 즐기면서 보내려고. 문준 너도 그러면 좋겠다. 안녕.
네,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라디오로 아는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문 닫겠습니다. IOA의 사뿐사뿐 골랐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였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reat with kid gloves. treat with kid gloves입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it seems like Lisa is telling us that Sam is really upset.
그럼 지금부터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I heard Sam is really upset.
Really?
Yes, and he may be upset for a while. You better treat him with kid gloves.
네, Lisa는 마이크에게 I heard Sam is really upset. 샘이 정말 화가 나 있대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마이크가 놀라면서 Really? 어? 정말 그래? 이라고 하니까 리사는 Yes, and he may be upset for a while. 당분간은 화가 풀릴 것 같지 않아 라면서 You better treat him with kid gloves. You better treat him with kid gloves. 매우 조심스레 대해야 할 거야 라고 조언해주고 있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I heard Sam is really upset.
Really?
Yes, and he may be upset for a while. You better treat him with kid gloves.
오늘의 영어 표현은 treat with kid gloves. Treat, T-R-E-A-T. Treat with kid gloves. Treat with kid gloves입니다. Treat with kid glove에서 treat. treat는 다루다. kid. kid는 새끼 염소, 그리고 glove. glove는 장갑이죠. 따라서 말 그대로 해석하면 새끼 염소 가죽으로 만든 장갑을 끼고 다룬다는 얘긴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새끼 염소 가죽은 무척 부드럽죠? gloves made from kid leather. leather from a lamb or young goat are very soft. 결국 상대를 새끼 염소 가죽으로 만지듯이 부드럽게 대하라는 건데요. So if someone is angry or upset, you might need to treat him with kid gloves very carefully.
화난 사람이나 슬픈 일이 생긴 사람을 만날 때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친구가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You should treat your friend with kid gloves. You should treat your friend with kid gloves.
속상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스럽게 대해야겠죠? 그럴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To treat with kid gloves.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heard Sam is really upset.
Really?
Yes, and he may be upset for a while. You better treat him with kid gloves.
네, 오늘의 영어 표현, treat with kid gloves.
조심스레 대하다.
To deal with someone carefully and gently. Treat with kid gloves.
꼭 기억해 두시고요.
And remember, when you see someone that is upset or sad, try to treat them with kid gloves, okay?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bye.
Yaksa sok onu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9년 1월 7일 오늘. 일본의 제124대 히로히토 천황이 87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Emperor Hirohito of Japan has died. He was 87. An official announcement.
히로히토는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을 당시 일본의 천황이었습니다. 히로히토는 식민 지배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 한글 사용을 금지하고 강제로 일본 이름을 쓰게 했으며 여자들을 강제로 전쟁터에 끌고 가 일본 군인들의 성노예로 만드는 등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히로히토는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이어 1941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등 일본의 팽창주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하지만 1945년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각각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히로히토는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1926년 천황이 된 이후 63여 년 동안 군주로 재임해온 히로히토는 이후 1989년 오늘 87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986년 1월 7일 오늘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리비아에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합니다.
I've taken measures to end virtually all direct economic activities between the United States or U.S. nationals and Libya.
미국은 이미 1970년대 말부터 리비아가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일련의 경제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1985년 12월 27일 로마 공항과 비엔나 공항에서 동시 테러 공격 사건이 발생했고 이것은 리비아 지도자인 무암마르 알 카다피의 지원을 받은 테러리스트들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사건이 발생하고 열흘이 지난 1986년 오늘 미국 내 리비아 자산을 동결하고 리비아와 모든 상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리비아와 미국은 서로에게 공격을 가했고 양국 간의 관계는 한층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리비아는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합의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2006년 미국은 리비아의 경제 제재를 가한 지 20여 년 만에 리비아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이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공격과 관련해 북한을 배후로 공식 지목했습니다. 소니 영화사는 북한의 최고 권력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뤄 논란이 된 풍자 영화 인터뷰를 제작해 개봉하려 한 곳입니다. 연방수사국은 성명에서 이번 공격으로 소니 영화사 전산 시스템이 파괴되고 많은 개인적 상업적 자료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평화의 수호자라고 밝힌 단체는 자신들이 소니 영화사를 해킹했다고 주장한 뒤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벌어진 9.11 테러를 기억하라며 해당 영화를 개봉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사건 직후 미 연방수사국은 합동조사를 통해 북한 정부가 이번 해킹을 지시하고 위협하도록 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니 영화사는 당초 25일 성탄절로 예정돼 있던 인터뷰 영화의 개봉 일정을 결국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소니 영화사가 안전에 대한 우려로 개봉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지만 이는 실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특정 독재자가 미국에 위협을 가하면 이것이 반응하도록 하는 선례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에 대해 적절한 장소와 시간, 방식을 정해 이번 해킹 공격에 상응하는 비례적 대응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북한은 이제 자유로운 발언을 공공연히 억압하고 자국 국경을 넘어 해외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까지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표현의 자유는 미국의 중요한 가치라며 예술인들은 자국 정부뿐 아니라 어떤 권력도 조롱하고 비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예술인들이 남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항상 좋아할 수는 없고 때로는 현 정부도 매우 불쾌할 때도 있지만 그 같은 불쾌감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항상 뒤로 물리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케리 장관은 아울러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은 미국 국가 안보에 매우 큰 도전이 된다며 북한의 이번 행위는 사이버 공간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처럼 도발적이고 전례 없는 공격과 실제적 위협은 미국과 우방국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협력하게 만들고 수용 가능한 행동 범위의 기준을 높이며 표현의 자유를 더욱 지지하도록 강화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은 항시 개방적이고 상호 정보 교환적이며 의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활동은 다수의 유엔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젠사키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2014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질문에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에 계속 유엔 안보리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키 대변인은 미국은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가운데 미국 의회가 6일 새로운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공화당은 하원 435석 가운데 246석으로 지난 70년 사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고 상원에서도 100석 가운데 55석을 확보했습니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의장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원의 첫 번째 주요 과제는 키스톤 송유관 건설 사업의 승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또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과 이민 문제에 대한 행정명령을 번복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원치 않는 공화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에서 자살폭탄 공격과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과의 교전으로 적어도 23명의 이라크 정부군과 친정부 전투원이 사망했습니다. 6일 알바그다디 마을 인근의 군 집결지에 대한 공격 이후 경찰서와 군기지에 대한 여러 차례 공격이 이어지면서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수십 명 발생했습니다. 미군은 ISIL의 주기적인 총격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부터 안바르주에서 이라크 보안군에 대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스티브 워런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라크 군인들에게 훈련과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약 320명의 미 해병대원들이 안바르주의 알 아사드 기지에 주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수세당국이 에어아시아 추락사고 해역에서 6일 탑승자로 추정되는 시신 두 구를 더 인양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이후 10일 동안 수습된 시신은 모두 39구에 달합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수색당국이 이날 수색 범위를 2차 지역으로 확대했다고 발표한 직후 추가 시신 인양이 이뤄진 겁니다. 수색팀은 이와 함께 비행기 동체 꼬리 부분에 비행기록 장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지급하던 세수를 동결하기로 결정하자 유럽연합 고위관리가 이를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팔레스타인이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추진하자 매달 지급하던 1억 2,500만 달러의 세수를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담당 고위대표는 6일 이스라엘의 세수 동결 조치는 지난 1994년 체결한 파리협정 의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독일에 대해 민간인 지역에서 대인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캠페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이 집속탄과 다연장 로켓포를 사용해 민간인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6일 성명을 내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8일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 총리와 만날 예정입니다. 미얀마에서 불법 목재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인을 포함해 외국인 1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미얀마 군당국은 미얀마인 20명을 비롯해 112명의 외국인들을 불법 벌목 혐의로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또 벌목 운반에 이용된 트럭 400여 대도 압수했습니다. 이들 차량에는 목재와 함께 흥분제와 생화편, 중국 화폐도 발견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